온라인으로는 뵐 수 없지만 현장에서 또 나오신 분들 마스크로 얼굴이 반은 가려졌지만 그래도 반이라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 마스크 쓰는데 힘들기도 하지만 거기에 또 오는 혜택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면도 안 해도 되고 남자들은. 예, 그리고 뭐 얼굴에 이 아랫부분에 자신 없는 분들은 그냥 눈만 보여서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또 화장을 그렇게 뭐 열심히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간은 불편하지만 또 이렇게 모여서 또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계획을 합니다. 어려서 하는 계획이 있고, 이제 청년 때 하는 계획이 있고, 중년, 노년이 돼서 하는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또 많은 헌신과 때로는 희생을 합니다. 학생에게 있어서는 공부의 계획이 있겠죠.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앞으로 결혼하고 이제 내가 누구랑 한평생 살 것인가 라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겠죠. 또 이제 중년이 되면은 직장이든 사업이든 내가 하는 이 일에 좀 잘 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노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은퇴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계획도 합니다. 믿는 자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런 계획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과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의 계획을 하며 살아갈지라도 우리에게는 한 가지가 더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promise, 하나님의 covenant라고도 하죠.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 약속의 백성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산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을 통하여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제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오 영원한 삶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만큼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고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우리가 의심을 갖거나 의문을 가지고 있거나 하면은, 아 이게 긴가민가 하고 뭐 별로 이루어질지 않을 것 같고 하면요, 뭐 예수님 모르는 사람과 별달들 없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만큼 우리는 하늘의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지금 여러분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하면은 거의 모든 분이 다 아멘 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있는데, 우리의 계획에 맞춰서 우리의 대안과 대책이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곧대곧대 이 타이밍을 잘 맞춰서 이루어져 주면 좋을 텐데,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데 타이밍이 안 맞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나는 요때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그때 잘 되질 않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저는 우리 아이들이 다 그냥 일찍 결혼하길 원했는데 하나님만 일찍 결혼 안 하고 다른 애들은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아, 하나님이 좀 타이밍이 맞춰주면 좋겠는데, 나의 생각과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과 타이밍은 틀립니다. 오늘 창세기 16장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이게 점점 길어질 때에 의심과 불안 가운데 인간의 생각으로 해결해 보려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축복의 약속을 하셨어요. 너의 자녀들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여기에 아멘으로 답했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그 믿음대로 될 것을 하나님, 아브라함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시간을 그냥 지나는데, 시간은 지나가는데 별로 되던 일이 없었어요. 이 약속을 들은 때가 이 아브라함이 70세가 넘은 그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들은 그 약속의 메시지와 함께 한 10년이 지나버렸어요. 이제는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80대가 됐어요. 아내 사례는 70대가 됐어요. 도저히 인간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이런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조급했겠습니까? 힘들었겠습니까? 기다렸는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생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둘 다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아마 아브라함도 뭐 믿음으로 기다리길 원했지만 사례는 여자로서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긴 믿는데, 아니 이거 시간만 자꾸 가고 현실적으로 볼 때에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약속에 이루어지는 시간이 지연될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약속이 이루어질까?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거 아닐까? 내가 이쁜 짓 안 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아닐까? 하나님은 계신 것일까? 이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빨리 이루어지셔야 되는데 약속하셨는데 왜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조바심에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의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들이 천사들이 얘기했죠. 올라가신 것처럼 이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언제인가는 말씀 안 하셨어요. 뭐 앞으로 뭐 100년 후다, 1000년 후다, 만년 후다 말씀 안 하셨어요. 다시 오신다는 말씀만 하시고 그 약속하시고 가셨어요.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 오심을 마라나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오소서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뭐 많은 징조를 보고 우리가 아 이제 오실 때가 가까웠나 보다라고 하지만 그게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좀 계시록과 뭐 다니엘서 예언서를 봐갖고 계산을 해서 아 가만 보니까 몇 년도 며칠 몇 월 며칠이다라고 그걸 예측해서 그걸 선포하고 뭐 거기 따른 사람들, 그래서 인생 망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가 뭐라도 좀 알아내려고 이렇게 10년을 기다리던 사례가 2절에 보니까 남편에게 이런 말을 꺼냅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사례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에게 생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10년 동안 안 생기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셨나 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셨나 보다라고 간주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아직도 사례를 통하여서 그 후손을 이어가길 원하시는데 거두셨다,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다시 말하자면요, 책임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지금까지 아이가 없는 것은 하나님 책임이다.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셨다. 의심이 잉태하면 불신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오는 유혹입니다. 사례의 말은요, 그럴듯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후손들을 이어가기 원하시는데, 우리의 자녀손들이 많기를 원하시는데, 가만 내가 이게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에게 생산하는 이 방법이 아닌 것 같다.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 차원에서 다른 방법을 써보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사례는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또 하나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이 뭡니까? 그의 종 하갈을 들여보내서 아브라함과 동침하여 아이를 받아내는 이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갈은, 아직도 사례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손들을 이어가길 원하시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가지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약간 좀 변경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탄마귀는요, 우리에게 어떻게 유혹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변질시켜서, 약간 바꿔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면서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You will surely die, 확실히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뱀이 여자에게 선악과에 대해서 묻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와가 먹지도 말고 또 만지지도 말라, 너가 죽을까 하노라. 먹으면 죽는다는 얘기는 나옵니다. 그런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는 말은 하지도 않으셨는데 거기에 조금 반찬처럼 나옵니다.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고 이 정녕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라는 무슨 말입니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사례도 똑같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아,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셨나 보다, 약속을 바꾸셨나 보다, 나에게 허락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방법을 좀 써보자,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면 10년이 아닌 100년이라도 기다려야 했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 생명이 나에게 오도록 기다렸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사례의 방법은 여종 하갈을 통해 아이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계획을. 우리 종 중에 하갈이란 여자, 그 여자를 통해서 우리가 아이를 가지도록 합시다. 이 참 보면요, 남자는 강한 것 같아도 약해요. 특히 여자의 말에 약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우리의 그 위치가, 여자의 위치가 중요해요. 남편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남편이 강하고 고집불통 같아도요, 남자들은요, 여자 하는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많이 흔들려요. 아담을 봐도 그렇습니다. 선악과로에 먼저 손댄 사람이 누굽니까? 하와입니다. 여자예요. 그리고 주니까 그냥 받아먹어요. 여기도 보니까 2절 마지막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뭐 당신이 생각이 그렇다면 뭐 그냥 해봅시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부로 묶어주신 이유는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가끔 보면은 둘 중에 한 사람이 이 영적의 분별력이 흐려져서 엉뚱한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의 분별력을 가지고 할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요. 내가 사랑하니까, 아끼는 사람이니까 그냥 뭐 해보지 가자,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요, 아무리 나의 배우자가 이거다 할지라도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장구 치면 큰일 납니다. 제가 전에 심호하던 교회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다리라 해서 5년 동안을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제 마지막에 가서 장로님 한 분이, 저의 반대편에 계시던 분이 나중에 오셔서 회개하시면서 큰 실수를 했다고.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의리 때문에 그랬대요. 의리. 잘못됐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친한 친구가 하니까 의리 때문에 뭐 악한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말을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의리 때문에 할 말도 못하고 끌려다녔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분별력은 의리나 부부관계의 사랑이나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길을 가게 되면요, 둘 다 망합니다. 왜 그 길을 걷겠어요? 아브라함이 이때 따끔하게 당신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당신과 나를 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실지 기다려야지 지금 무슨 말이냐고 한마디도 못하고 아내의 말을 듣습니다. 그들의 불신 때문에 어떠한 일이 그들에게 찾아옵니까? 4절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아브라함과 하갈이 종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종에게 멸시를 당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종이란요, 특히 여종, 애굽에서 온 여종이에요. 이방 여종은 어떤 그냥 소모품에 불과합니다. 쓰다 버려도 되는 것이에요. 아무런 의미 없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도 취급 안 했습니다. 물건처럼 이런 대했습니다. 이런 때였어요. 그런데 종이란 자가 주인을 멸시했다. 가정의 큰 불화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이제는 남편에게까지도 험한 말을 합니다. 이때 당시는요, 지금은 아내들이 시대가 바뀌고 하면서 그냥 할 말 딱딱 하면서 살아가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요, 남편은 하늘이고 여자는 땅 정도, 이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나가서 뭐합니까? 내가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왜 내가 고통당하냐? 당신이 일을 저지러 놓고는 왜 그러느냐? 가정에 큰 불화가 찾아왔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대로 해결하려는 이런 상황에서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독립적으로 우리의 계획을 이뤄나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일이 아니라 죄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잘 멋지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잘 양육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키우지 못한 자녀들은요,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던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에 따르지 않고 나의 생각대로 하게 되면요, 찾아오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실수로 그들 가정만 이런 불안,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갈의 후손이 누굽니까? 아랍계통 사람들입니다. 이삭의 후손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역사를 공부해보면요, 서로 총을 겨누고 서로 죽이지 못해서 난립니다. 잠깐의 실수가 대대로 원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기대하는 바, 기도하는 바,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을 믿고 붙들고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들이 내 계획대로, 뜻대로, 시간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첫째, 서두르면 안 됩니다. 서두르면 안 돼요. 우리가 인생에 서둘러야 할 것이 있고 인내해야 할 것이 있죠. 우리가 약속, 시간 약속을 했으면요, 서둘러야 합니다. 늦지 않도록. 항상 보면은 이 아주 버릇적으로, 상습적으로 늦는 사람, 일부러 늦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 늦는 분들 보면요, 꼭 항상 늦어요. 예배 시간을 좀 늦춰서 바꿔놔도 또 늦어요. 밖에서 기다리시나 봐. 한 10분 기다려 지날 때까지. 하나님과 예배드리기로 약속한 그 시간 서둘러야 합니다. 그러나 서두르면 안 되고 기다려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밥할 때 뜸들 때까지 기다려야지 배고프다고 아직도 안 됐는데 그냥 끊어 먹으면 밥이 아니라 쌀을 먹습니다. 나무의 열매가 거기에서 익어야 되는데 익지 않은 거 따먹으면 뜰버서 못 먹습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 지금 자라고 있는데 빨리 보고 싶다고 한 세 달밖에 안 됐는데 꺼내버리면 그러면 아이가 죽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기다릴 것이 있어요. 믿는 자들이 잘해야 될 것이 있다면요, 기다림입니다.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요, 우리는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어떻든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과정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시게 한 것 대단한 일입니다. 그 한 가지만으로도 아주 뭐 위대한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아, 내가 하나님인데 이 땅에 왔으니 이것으로 족하다, 너희들 앞으로 죄지면 안 돼, 잘해봐, 이러고 가셔도 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몸소 행하셨어요. 그 과정을 다 거치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내 죄가 아닌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그 과정을 다 거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과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려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십자가처럼 무겁고 고통스러운 이런 시간을 지나는 분들 계실 줄 압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는 고통이 찾아올 때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거 빨리 빨리 이거 좀 없애주세요. 이거 좀 제거해주세요. 나 죽겠습니다. 나 힘듭니다. 이거 빨리 주여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빨리 없어지게 안 해주시면 어떡하시겠어요? 우리의 간구는 당장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고통이 지속되면 어떡하시겠어요? 어떻게 인내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욥도요, 하나님께 더블 복을 받기 위해서 그 더블 복을 받는 그 시간까지의 그 과정을 보면요, 있는 거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욥되게 아니하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걷어가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삶에 십자가와 같은 그런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의 시선이 그 고통을 향합니다. 그 아픔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있는 그것이요 점점 커지게 돼 있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우리말에 그런 것이 있죠. 영어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End does not justify the means.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목적을 가지고 뭐 좋은 결과가 나왔다 할지라도 그 수단이 잘못되면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윤리의 기초입니다. 기독교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가 기독교 윤리입니다. 이 윤리의 기초가 무엇인가 하면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몇 년 전에 한국의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어마어마한 그런 돈을 가지고 라스베가스에 가서 도박하다가 걸렸습니다. 돈을 다 잃었어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무언가 하면요, 교회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 돈이 빨리 필요해서 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고 찍었는데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라고 하나님께서 뭐 그랬다. 그게 말이 됩니까? 목적은 교회 건축하는 것이었어요. 좋은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잘못된 것이에요. 도박을 해서 얻겠다는 거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 옳다고 한 사람이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웃습니다. 자던 개도 깨어나서 웃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요 믿는 자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계획 가운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례가 이제 하가를 통해 애를 낳았어요. 그때 당시엔 이건 합리적인 것이었습니다. 뭐 불법을 한 것이 아니에요. 뭐 이게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를 못 가지게 되면은 뭐 첩을 들여서 아이를 이렇게 받는, 우리 한국 문화에도 좀 이해가 되죠. 옛날에 뭐 첩도 열어두고 두고 했으니까 이제 그런 게 뭐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누가 아브라함과 사례를 보면서 이제 하갈의 아이를 가졌는데, 야 저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아브라함이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더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구나. 누가 그러겠어요? 우리랑 똑같이 하네 뭐. 우리도 그렇게 하는데 쟤네도 저렇게 하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사례가 90살에 이삭을 낳았어요. 이건 도저히 더 불가능한 때, 이때보다도 불가능한 때예요. 그런데 아이를 낳는 거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인간적으로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런 때인데 아이를 낳았어요. 그것 보고 누가, 야 참 오랫동안 수고하더니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러겠어요? 저건 하나, 이게 인간이 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약속을 붙들고 지금은 어렵다 할지라도 기다립니다. 이 과정의 길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이것을 나에게서 당장 없어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 나에게 이 어려운 길을 갈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 한 곡 부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약속의 말씀 붙들고 따라갈 때에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
하나님, 우리는 약속 붙들고 지금 나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저희들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인내합니다. 나의 믿음이 약하여 흔들리고 의심하고 불신할 때도 있겠지만 주님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불러주셨사오니 나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요 주님을 바라보는 나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나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켜 주시고 나의 손이 주님의 손 붙들고 갈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